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산의 정상을 향한 걸음 하나하나는 끝까지 힘들기 마련이다. 산의 정상을 향한 걸음 하나하나는 끝까지 힘들기 마련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페르시아 역대 왕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에서 지금 언제, 어디서 누가 적었는지를 말해줄 때, 이 언제라는 정보에 대해서 항상 그 당시에 왕들의 이름과 뭐 통치 연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린 그걸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바르게 알게 됨으로 해서 결국 그 본문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바르고 건전하게 건강한 해석을 할수 있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 관련된 역사를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금 단지 페르시아 왕의 이름만 언급될 뿐,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 벌어진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세하게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재미가 없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야기에 무슨 알지도 못하는 발음하기도 힘든 왕들 그 이름에. 그 이름만 수두룩하게 만나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역사를 더불어 알아야 참 재미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도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적 연관성을 알고 보면 더 흥미롭거든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 다리우스 이 왕의 뒤를 이은 그 아들 아수에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화에 출연하는 이 남자들 그 보면 다들 뭐 복근 막 몸매 좋은 거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과 연결해서 살펴야 돼요. 곧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에스더서를 다룰 텐데 그 에스더가 결혼했던 왕이 바로 이 사람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랬잖아요. 영화에서 마치 무슨 괴물처럼 나와가지고 저런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다니 처음에 그랬죠. 얼마나 에스더가 힘들었을까? 사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동양의 이미지를 걷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페르시아 왕의 모습이 훨씬 더 왜곡된 모습으로 표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어찌됐든 그 영화에 나오는 300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다리우스의 아들 아수에로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 살펴서 보면은 그 이 에스라를 살펴겠잖아요. 에스라를 신임했던 사람도 이 바로 아수에로였어요. 이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또 복귀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도 이 사람의 신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고국을 돕고 세워가는 일에 협력했던 왕이 됐던 거죠. 그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에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아들 아닥사스다. 그 왕이 바로 이제 그 연관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연관된. 그러니까 크세스크세 이해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 관련된 거는 바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와 관련됐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 역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훨씬 성경도 흥미롭고 역사도 흥미롭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경과 더불어 역사를 살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다리우스가 왕이 돼서 수많은 반란을 제압하고 제국을 튼튼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동쪽으로는 인도 국경,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그리고 서쪽으로는 리디아, 터키의 그 에게, 그리스를 맞닿는 거기까지 127도를 20개 주로 분할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127도라는 건 뭐냐면 127개국. 그러니까 127개 민족을 다스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역을 통치한 건데 아마도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은 제국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페르시아의 통치 지역은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말하자면 CIA 같은 그런 감찰단을 파송해서 각 도에서 이제 반란의 기미가 있는지를 살폈고 그 살핀 정보들이 빨리 자기에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왕의 명령을 가진 파발마가 수도인 수사에서 그 터키의 그 끝 리디아 지역의 사르디스까지 사대까지 2700km에 달하는 거리를 7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너 달씩 걸리던 그 길을 일주일 만에 돌파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2700km 사이에 111개의 역참, 말 정거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한 역참에서 다음 역참까지의 거리가 한 25km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고 빠른 말을 타고 이 전할 소식을 가지고 거의 쓰러져 죽을 만큼 전속력으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이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2700km나 되는 고속도로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전쟁과 관련해서는 업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칸비세스 같은 경우도 이집트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다리우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먼저 트라키아 지방을 통해서 그래서 흑해 북방민족, 그러니까 스키티아 민족을 정벌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이제 스키티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나 인도식으로는 사카족이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이 스키티아 민족을 스구디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흑해 근처 그 위쪽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지방 쪽을 말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키티아족이 이 쳐들어오는 걸 알고 정면 싸움을 안 하고 자꾸 도망쳤어요.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계속 이 도망다니기만 했던 거죠. 결국에서 이 다리우스가 제대로 된 싸움 한번 못하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되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게해, 그러니까 그리스 터키에 걸친 그 바다인데 거기에 이제 이오니아 지역,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지금 스키티아 민족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오는 걸 보고 이거 뭐야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우스가 그걸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이 이오니아를 결국은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오니아를 반란을 도왔던 게 그리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게 동서양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양 간의 첫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리스 원정에서는 이 트라키아 지역, 그러니까 아토스라는 데인데 거기 곧 그러니까 반도라고 할 수 있죠. 한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도처럼 이렇게 바다로 툭 튀어나왔는데 곧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 반도처럼 크지는 않은 이제 어쨌든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태풍 때문에 실패합니다. 거의 300척이 손실될 정도로 피해를 입어서 못하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원정을 할 때는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쟁이 지금 마라톤의 시초가 된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 1세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두 번째 원정을 그리스 지역 두 번째 원정을 그렇게 떠났는데 처음에는 풍파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스 군대 여기서 그리스에게 패하죠. 그래서 이런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된 왕이 바로 다리우스였고 바로 이 다리우스가 통치하는 이 즈음에 언제요? 학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들이 분명한 이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은 무슨 바람 타고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무슨 신화, 뭐 전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역사적 사건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그때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우리 좀 학계서를 좀 살펴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1장 1절 본문을 보면, 이미 몇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초하루에 학계에게 명령이 임했다.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했듯이 이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와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온 곳에서 어려움을 자꾸 만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명의 길로 아예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사명을 일구어 가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또한 지금 이거를 뚫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되고 자꾸 말만 많은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로가 열린 게 아니고 뭐 항상 방해와 회방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신약의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 선교하는 동안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 얻어맞은 거고 굶은 거고 폭풍에 죽을 뻔한 거고 왕따 당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해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11장부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의 하나를 빼니까 그러니까 39대에 맞는 이런 일들이 벌써 다섯 번이었고 채찍으로 맞은 게 세 번이고 돌로 맞은 게 한 번이고 파선을 당한 게 세 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망한 바다에 떠다녀서 표류했다는 거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이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아? 라고 물어볼 정도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부름받은 그 사명의 길에 부르심에 섰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당했던 얘기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돌 던지고 모욕 주고 그리고 결국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걷다가 조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거나 그럴 때 뭐 하나님이 함께 아니 하는 것 같지가 않다. 뭐 이거 아닌 것 같다.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말씀대로 부르심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모든 게 온전한 길이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 아니니까 뭔가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전가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조금 어려우면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지도자가 시원찮다. 교회가 작다. 크다. 뭐 이런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꼭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뭐 사람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된 거고요.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나는 부족해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죽음에서 구했으니 성도다운 성도, 리더다운 성도 이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인턴, 성도 이렇게 불러가시고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만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울수록 더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속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거짓된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 사명의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은 레드 카펫트가 깔리고 막 후레쉬가 터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탄의 폭탄이 터지고 돌멩이가 날아오고 침뱉음이 날아오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벅참을 느낀다고 할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홍해 앞에서는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다가온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걷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내가 걷는 이 길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길인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에게 주어진 길인지 되돌아보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 부름받은 길이고 분명한 사명의 길이라면 이 길을 걸으며 만나는 어떤 저항이나 방해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우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가십시다. 사명을 따라 걷는 길, 성도로서의 걷는 길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당당히 이 어려움들과 맞서 즐거이 겨루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인생이 되십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산을 올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다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 방향 자체가 저항을 이기며 나아가는 애씀과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허벅지 벌벌 떨리고 정말 벌벌 떨리는 가운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자꾸 세상의 계곡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편하지만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삶을 우리가 바르게 선택했다면,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했다면 당연히 그 길은 허벅지 막 땀 뭐 벌벌 떨리고 할 정도로 근육 통증 날 정도로 숨차는 그 길이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사명의 길에서 다가오는 이 벅찬 삶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꺼이 땀 흘리며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길을 가십시다. 우리가 좀 근육통 나오고 뭐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진짜 우리의 근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정상에 다가갈수록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땀 흘리며 후덜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결국 전상에 오르게 될 때 어때요? 정말 그 정상에서 느끼는 참된 땀의 가치를 느끼고 시원함과 그 벅찬 감격이 터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나아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인지, 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 같이 때가 되어 나아가는 길인지 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아는 길은 오직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힘찬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한 교회 성도로서 서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 성도와 함께 대항하고 힘을 모으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더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포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전에는 천성을 향해 걷는 삶에서는 항상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편리한 순간을 추구하려 하기보다 땀 흘리는 기쁨을 아는 진정한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역사의 순간순간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어느 방향으로는 흘러가겠지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만이 영원하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길로만 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산을 오르듯 정말 우리의 이 근육의 통증을 일으키고 고통을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길이 참된 축복된 길임을 잊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